이사야 62장 6절 7절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 기도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베이스로 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 주제 삼고 다루려고 합니다. 2003년에 데렉 프랜스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일생을 담은 이제 전기책을 읽고 있는 중인데, 저는 이분이 참 잘 살다가 주님 앞에 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분이 쓴 Shaping History Through Prayer and Fasting 이라는 금식과 기도를 통한 역사를 만들어내기,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기도의 결과로 역사가 일어나도록 섭리하셨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내용을 담은 책은 저에게 기도와 관련해서 성경적인 이해를 갖는데 큰 도전과 도움을 주어드렸습니다. 기도 영역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아, 참 신비로운 세계다. 어떤 것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가서 붙잡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참 잘 모르겠다. 왜 응답받는 기도가 있는 반면에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이토록 또 많을까라고 의심을 하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드러난 진리를 통해서 이것만 가지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 진리, 이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라는 것을 섭리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동반자로 섭리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할 상속자이며 하나님의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실행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진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이요. 아까 6, 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을 마치 인격을 가진 존재처럼, 예루살렘은 도성 아닙니까? 근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그리고 7절에도 동일하게, 언제까지인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여호와로 하여금 파수꾼으로 세우신 너희들은 잠잠하지 못하게, 주께서 너희들이 구하는 그 소리 때문에 계속 깨시도록, 이렇게 섭리해 놓으신 장면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좀 살필 필요가 있는데, 62장 1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펴놓고 계시면요. 이사야서 60장, 61장, 62장, 63장 이 부분은 66장 마지막까지 상당히 영광스럽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어떤 다가올 미래에 대한 큰 소망을 주는 대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2장 1절에 보면 여기에 메시아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어떤 열심과 그분의 의연한 결의를 나타내는, 표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62장 1절이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누가요? 여기는 여호와께서 이것을 신약적인 조명에서 이해를 하면 메시아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열심과 결연한 의지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내가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 2절에 보면은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드러난 공의를 볼 것이며 그 가운데 드러난 여호와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3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무엇이요? 예루살렘이. 다시 말해서 왕관이라는 것은 머리의 중심에 있는 가장 빛나는, 사람이 보면 그게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곳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 도성으로 하여금 나의 영광이 이곳에 머물므로 말미암아서 세계 열방의 중심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4절에 이때까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아주 부정적이고 암울하고 파괴적이었던 그런 역사들을 완전 역전시키는 어떤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임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제는 버림받은 자, forsaken 그렇게 불러졌다는 거예요. 황무지라, desolate 그렇게 불러졌던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공의가, 영광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헵시바, my delight is in her, 내 기쁨이 그 안에 있다, 그 안에서 발견된다 하는 새로운 이름이 헵시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불려질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는 뷸라라고 되어 있는데 볼라, 볼라, married라는 뜻이에요. married, 결혼한 자, 결코 떠나지 않아,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어떠한 대상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1절의 그 말씀, 그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내가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며 예루살렘을 위해서 왕의 왕인 내가 결코 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오늘 읽었던 6절의 본문은 이상하게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으실 때 마음에 새겨야 되고 오늘 얻어가야 되는 하나의 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6, 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이 예루살렘 도성에 이러이러한 일을 분명히 행할 것이며 일이 일어나기까지 결코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하나 취하시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아 6절에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들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로 하여금 주 야로 day and night 계속 잠잠하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이들이 입을 열어서 뭐라고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가? 다음에 나오는 하나의 명사형으로 된 동사입니다.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어떤 성경에는 the reminders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하즈까림이라는 그 단어는 일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하는 어떤 직임을, 그들이 하는 행위를 묘사한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자들. 누구가 누구에게 무엇을 기억나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운 어떤 일단의 무리가 이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실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언제 이루시겠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리마인더로서 기억나게 하고 촉구하고 독촉하고 요구하고 부탁하고 주장하고 말하고 또 말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리마인더가 있습니다. 리마인더요. 삶 가운데 생각나게 하는 것. 포스터 스티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딱 데스크 앞에 붙여놓죠. 무엇을 사야 되는구나. 리마인드. 오븐에 빵을 구울 때 타면 안 되니까 20분 맞춰놓습니다. 타이머요. 리마인드요. 19분 59초 그 다음에 1초 지나면은 이게 울립니다. 다른 일 하다가 하는 동작을 멈추고 가서 오븐을 열어야 돼요. 타지 않도록. 생각나게 하는 거죠. 안드로이드 애플 업 있습니다. 리마인드, 기억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목에 또는 미간에 안에 문설주에 어떤 표시를 해놓고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리마인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이 시온에 그분의 의가 공의가 빛같이 그 구원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문자와 되도록 어떤 사람들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가 여기에 이것을 이룰 것이다, 이것을 시행할 것이다 라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행하십시오. 말씀하셨죠? 이것을 성취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을 세울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일까? 쉬운 성경에는 여호와께 자신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드려야 할 너희는 결코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된다. 번역을 잘했습니다. 여호와께 여호와 그분 자신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드려야 할 너희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신약, 새로운 약속, 구약, 그 전에 맺어졌던 약속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억나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그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면서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방에 받는 것을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셨으면은 주님의 거룩한 열심으로 시행하시면 되지 왜 굳이 사람을 세우십니까? 다시 그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하나님의 동반자이며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부탁하고 우리가 말로서 기도를 올린 대로 시행되도록 주님께서 섭리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베이직한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깊은 중심에 있는 1번 개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 뭔가 갖고 싶은데 저 신적인 존재가 주었으면 좋겠는데 빌고 애글복걸해서 하나 따내고 그래서 아 기쁘다 응답해 주셔서 기쁘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구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것, 그래서 이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되어지는 것을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내 개인적인 어떤 행복감, 기도 응답에서 오는 행복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대신하여 뭔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시행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자, 이제 한 사건을 보고요. 오늘 말씀 후반부에는 이 말씀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은 우리가 왜 읽는 건지, 성경은 사실 기도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읽어 나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도를 지겹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가장 다이나믹하게 만드는 것은요, 성경을 펴놓고 그 구절 가운데 내 마음이 기도의 약속을 붙잡고 읽어나가면서 아주 다양한 생각들이 나를 지나가요.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가장 컬러풀하고 다이나믹하고 가장 강력하고, 왜?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고 성령께서 내 삶에 일어나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이 하나님 말씀에 내 눈이 지나가면서 어떤 것과 연관이 된 가운데 하나님께 어떤 때는 부탁의 형식으로, 어떤 때는 회개의 형식으로, 어떤 때는 주님 앞에 감사의 형식으로, 어떤 때는 강력한 요구의 형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한 사건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 하 18장 19장에 있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열왕기 하 18장 33절 그쪽에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 왕 때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즉위한 지 14년이 지났을 때, 그가 39살이 되었을 때 큰 위기를 유다가 당합니다. 아스루 왕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이미 십몇 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이미 멸망된 상태예요. 그래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이게 산헤립이라고 하는 다른 아수르 대왕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로 침공해와요. 유다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성읍들이 이미 아수르의 수하에 정복된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제 어찌 보면은 예루살렘만 함락되면은 아수르의 정복지가 됩니다. 남유다는. 이때 아수르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참모장을 보내어서 최후 통첩을 합니다. 너들 굴복해라. 그 장면이 열왕기 하 18장 이곳에 나옵니다. 18장 33절 잠시 한번 읽어보죠. 랍사게라는 참모장이 산헤립 대왕을 대표하여서 예루살렘 성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히브리어 말로, 유다 사람들이 듣는 히브리 말로 이렇게 위협을 할 때 궁정의 신하들이 우리가 아람 말을 알아들으니까 아람 말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이 기죽으면 안 되니까. 그랬을 때 이 랍사기는 더 큰 목소리로 히브리 말로 착하게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이렇게 엄중하게 도전합니다. 33절.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미 패망했습니다. 누구에게? 아수르에 의해서요. 35절.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누가 하셨느니라? 산헤립 대왕이 나를 시켜서 이 말을 했다라고 유다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때로부터 굴욕을 강요하는 동일한 내용을 담은 서신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합니다. 이것은 서신의 형식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굴복해라, 아무 신도 너희들을 보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아주 오만함이 담겨있는 그 서신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그 서신을 받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이 열왕기 하 19장 15절입니다. 14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러한 행동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불편한 마음이나 카톡을 받았을 때 요동하는 뭔가 있으면 그것을 앞에 켜놓고 하나님 이것을 보십시오 하는 것은 아주 거룩한 행위입니다. 동일하게 히스기야가 랍사게가 전해준 그 사자의 손에서 그 편지를 어디에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주님 앞에 그것을 이 두루마리를 펴놓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패턴의 기도입니다. 뭐라고 처음에 입을 여는가 하면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게 맞거든요. 구약 성경을 쭉 읽어나오면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룹들 위에 좌정하신 누구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엘로힘 여호와입니다. 그러면서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엘로힘입니다. 다른 많은 어떤 존재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가짜입니다라고 성경적인 어떤 진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진실을 진실로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희락과 기쁨과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종에 대한 희락의 마음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게임이 끝난 거죠. 지존자 하나님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면서 16절을 보면은 아주 기도를 그래픽하게 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이거 성경적입니다. 주님 듣지 않습니까? 안 들립니까? 이 서신계 이거 보이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다 아시지만 하나님의 종들이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될 때 이미 보셨습니다. 이미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기도를 할 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17절과 18절에 그가 고백한 것 중에 일부는 맞습니다라고 하는 지금 현실을 인정하는 부분이 나와요. 여호와여 앗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이건 맞습니다. 앗수르 왕이 그들을 멸망시킨 건 맞습니다. 왜요? 그가 멸망시킨 정복한 그 나라들 하나하나는 우상이 지배하는 거지의 신적 존재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한 진리에 따라서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도록요. 문맥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지금 개입해 주십시오.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천하만국으로 하여금 우리 주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한 엘로힘인 줄을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드렸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따라서 주께서 움직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성취되도록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손을 쓰십니다. 35절이 그 결과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가 하면요, 내가 지금 믿은 하나님, 내가 주로 모신 그분, 영원하신 아버지 그분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강력하구나. 내가 그분의 마음을 추구하면서 그분의 뜻 가운데서 기도를 간구하고 내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풀어지면 하루 밤 사이에 그 강력한 아수르 군대는 여러 전투 역사상 가장 잔인한 군대로 유명해요. 전쟁사에 보면은 포로를 가장 잔인하게 껍질을 벗겨서 죽인다든지 하는 그 잔악하기로 유명해요. 그러한 다시 말해서 이 마귀적인 힘으로 싸우는 18만 5천 명의 그 전사들을 그 워리어들을 하루 밤 사이에 처단할 수 있다면은 어떠한 세력 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이 사건으로부터 지금은 2000몇 년 지난 후지만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께서 내 주가 되어주신다면 내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성경을 읽는 목적이에요. 이것을 읽어나가면서 계속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주가 되시도록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새기고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생생한 실제가 되어주십시오라고 모셔드리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기도를 하는 어떤 하나의 패턴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 말씀 기도, 다시 말해서 성경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제 익숙해졌다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성경을 가지고 기도를 올려드리지?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하잖아요. 기도 제목도 있고 아니면 뭐 자기가 하는 기도 패턴이 있잖아요. 제가 모든 기도 행위를 다 섭렵했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시간 기도할 수도 없더냐, 뭐 세 시간 기도 목표 세우고 하여튼 저 나름대로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해서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내가 몰입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기도예요. 자연스러움이 있고 내 영의 흐름을 따라서 지금 되어지는 그 내용을 역동적으로 내 영과 함께 내가 둘러싸여 있는 그 필요와 함께 맞닥뜨려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것이요. 장면 장면마다 다르고 내 영혼의 오늘 처지와 형편이 다르고 어제가 다르기 때문에 희한하게 다이나믹하게 재밌기도 하고 중간중간 방언을 섞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어떤 때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나의 어두운 면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어떤 인물과 동일시 되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 긍휼을 구합니다라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무 크신 하나님이 감사해서 주님 이 하나님 내가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어떤 기도로 연결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는 이제 삶 가운데서 너무 아주 프랙티컬하게 지혜적인 어떤 면에서 나의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를 하고 또 안 해야 되는데 또 반복되는 어떤 것이 패턴이 보이는 것에 내 눈이 갔을 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녀나 뭐 배우자나 아니면 뭐 경제적인 문제나 신체적인 어떤 것이나 필요는 무궁무진하거든요. 성경 읽어나가면서 이 구절에 오늘 당장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올려드립니다. 그럼 내 마음이 정리가 돼요. 그런데 때로는요 읽고 또 복음서에 왔는데 그 비슷한 게 또 등장할 때가 있어요. 서신서에 갔는데 그것이 하루에 세 군데 동일한 어떤 주제로 내 마음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느낍니다. 아, 선생님께서 지금 이것이 심각하다고 지적하시는구나. 그럼 빨리 지나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 주님께서 지금 뭔가 다루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때는 천천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시간을 보내죠. 읽어나가는 이 성경 말씀을 기도의 형태로 변환시켜서 올린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 기도는요, 말씀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라인시켜서 이제 주님 앞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형태가 패턴 자체가 저는 여기 그 정리한 것이 10개 정도인데 아 이거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힌트를 드리는 의미에서 이 성경 이런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는 어떤 것을 나누는 것이니까 그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신 또는 떠오르는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클립 성경 번역 선교회 웹사이트에 갔더니 이 구절 이사야 죄송합니다. 시편 24편 1절의 이 구절을 땅과 그게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소이다. 이 구절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해 놨어요. 지금 성경 번역 대상인 미 전도 종족이 있다라고 생각해 봐요. 구체적인 어떤 지역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땅과 그게 충만한 것과 세상과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부족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저 여러분은 성경 번역 선교하는 그런 팀이나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내 마음을 아프게 해요. 왜?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누구누구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를 주장해 주십시오. 얼마나 강력할까요? 이름을 넣어서요. 나의 이름을 넣어서, 나를 넣어서, 아니면은 사랑하는 누군가의 이름을 넣어서, 아니면 어떤 그룹에 무언가를 넣어서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했거나 잘못 생각한 어떤 부분을 발견할 때 그 부분에서는 고백과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잠언 18장을 읽었는데 1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것을 그냥 빨리 읽으면 의미가 다가오지 않는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확보한 재정, 자기 통장에 들어가 있는 그 돈 아니면 뭐 어떤 직업이나 그것의 그 든든함으로 인해서 안전보장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건 부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높은 성벽처럼 견고한 성처럼 여겨져야 되는데 재물을 의지하는 어떤 경향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잠언은 지적해요. 그것이 다가왔단 말이에요. 아, 이것도 나에게도 동일한 어떤 경향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확보한 재정을 나의 안전보장으로 여기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재밌어져요. 꼭 같이 정해진 기도를 가지고 쭉쭉쭉쭉 하는 것의 매너리즘이 아니라 동일하게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 구절은 저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에도 실수를 반복했고 10년 전에도 실수를 반복하고 올해도 실수를 반복한 구절이에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충분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의도와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알기 전에 얼마나 내가 자주 답을 주려고 했는지요. 이 구절은 제가 성경 읽어나면서 얼마나 많이 대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 부분이 오면 하나님 이 실수 또 했습니다. 경청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지난주에 우리는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을 읽으면서 사람 사랑에 관련해서 제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 구절 기억나시죠? 그가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다. 그런 구절을 읽었을 때 그 구절이 주는 그런 어떤 메시지와 내용 정신에 대해서 내가 알고 나도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라는 잘못 생각한 잘못 행동한 어떤 것이 깨달아질 때 즉시 하나님 내가 세상이 보는 것처럼 사람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 전부 다 걸려요. 세상이 하찮게 보는 대상 나도 하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말씀의 현장이 내 삶의 현장에 실현되길 간구하는 거예요. 말씀의 현장, 지금 내가 읽어가는 그 페이지의 어떤 그 현장에 내 삶의 현장, 그 현장이 내 삶의 현장에 실현되길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의 그 마른 뼈 환상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읽는다라고 생각하십시다. 그것을 어떻게 기도로 만들어서 주님께 올려드릴까? 5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이 구절을 보면서 나 자신을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쭉쭉 눈만 따라가면은요 성경 따로이고 나 따로이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 말씀에 내 자신을 부딪히게 허용하지 않으면 에스겔서 37장 5절을 읽었습니다. 그랬을 때 뼈들의 모습이 내가 지금 힘없는 무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처럼 내가 깨달아졌어요. 주님 하나님 강하시고 하나님 이런 지혜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데 왜 나는 왜 이렇죠? 라고 자기 가난함이 느껴졌어요. 근데 이 구절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심으로 생명이 들어가서 군대가 되었듯이 내 무기력한 삶 가운데서 주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네 번째, 많은 부분에서 주의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요, 도우심을 구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디든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의 도우심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성경 구절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지금 이 문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편이고 잠언이고 복음서이고 서신서이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 성경 통독하실 때마다 매일 아마도 한두 페이지 지나가기 전에 등장할걸요? 도움을 많이 구하십시오. 정말 많이 구하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어지럽히는 모든 것을 도움을 구하는 형태로 시편 90편 17절에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손이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손이 더해지는 어떤 그림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그랬을 때 내 자녀를 위해서, 직장 나간 배우자를 위해서 이 구절을 하나님 그의 손이 행하고 있는 일에 주님께서 힘을 더해 주십시오. 이 구절을 보면서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이 기도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기도는 가능해요. 너무 다이나믹하게 이 표현이 너무 많이 나와요.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관련해서 많이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노아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면 이 부분에는 저는 예외 없이 이 부분에 오면은 구약 성경 모든 책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섯 번째, 말씀 그대로 선포하듯이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어떤 부분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 부분을 나에게만, 다윗이 말한 것인데 내에게 적용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기도가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6장 11절은 죄와 싸우는 사람이 아주 바이블처럼 여기고 고백하면 좋을 어떤 하나의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길지어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희한하게 죄가 힘을 잃어요. 일곱 번째,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관련한 말씀에 주목해 주십시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성공하게 되면 가장 큰 성공을 얻었다고 지난 설교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절들을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여러 가지 것들이 신구약에 쭉 표현될 거예요. 그때 주님을 향한 사랑에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주님께서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죠? 안 구했으니까요. 열망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구절이 나올 때마다 여덟 번째는 말씀 속 인물의 행위를 본받는 것 연습해 보십시오. 말씀 속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 와 이것은 본받고 싶다, 이렇게 경험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 28절에 29절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빌립의 모습이 나옵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런 장면을 읽었을 때 내 마음에 어떤 거룩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 빌립처럼 나도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좋은 본 아니면 그것이 피해야 될 어떤 본이 나오면 내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저런 어떤 것은 피할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를 올리는 거죠. 아홉 번째는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은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이게 거듭거듭 반복되는 시편 구절이거든요. 그때 크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게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내 영 가운데 감사 잘 안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것에 훨씬 많이 생각이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진리를 내 일상에 적용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진리. 이게 누구에게 적용될까 좀 찾기가 힘들어요. 그랬을 때 내 삶에 적용할 만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찾아보고 이 구절을 그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동일하게 잠언 18장을 읽다가 이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잠언 18장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를 얻었는데 나는 아내를 얻지 못한 자가 누구지? 보니까 우리 집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당장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에게 배우자를 주셔서 주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아직 은혜를 못 얻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얻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구절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 적용시켰죠. 저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나갈 때 여러분의 성경에 보통 보면은 한 페이지에 두 칼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시작하는 어떤 단계에 한 페이지에 두 단으로 되어 있는데 한 단이 맞춰졌을 때 한 번 정도의 성경 기도를 한번 연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에는 두 번 정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연습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런 필요 없이 내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어떤 부분에는 뭐 한두 페이지 정도 전혀 하지 않다가 어떤 페이지에는 다섯 번, 열 번 이렇게 인용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렇게 자유함 가운데 주성께서 주시는 그러한 인도함 가운데 자연스럽게 오늘 나의 영적인, 감정적인, 육체적인 상태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경 기도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거룩한 한마적 기름 파수꾼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올려드림으로써 주님을 깨우는 주님은 이 거룩한 방해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방해를 많이 하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 삼아서 다양한 방편으로 주님을 깨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내 삶 가운데서 실행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것이 나의 상급으로 연결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역사로 펼치는데 내가 견인차 도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영광과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헌신해서 주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나갈 때 이것이 기도의 언어로 성화되어서 내 주님을 깨우고 주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공급을 역사를 풀어내는 거룩한 도구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 심령 가운데 일으킨 생각의 작용들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지혜와 전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다 일어서 주십시오.